스트림이 시작됐습니다. 네, 제가 방금 식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네, 화면이 떴습니다. 현재 아직 시청자 라이오넬 님 1등 박영진 님 반갑습니다. 현재 6명 시청 중. 잠깐 화면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주혜님, 그레이스박님, 차코노미님, 붉은노을님, 박용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빨래를 한번 오랜만에 한번 빨았습니다. 제복을 빨았습니다. 네, 방금 식사를 했기 때문에 땀을 좀 닦고 네, 이진님, 이기곤님 반갑습니다. 오늘 첫 곡지는 뭐 철수야 놀자 철권 토크라고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철권 이름 잘 지었어요. 뭐 로버트 태권 보이냐 철권 토크. 그러니까 안철수가 진중권이 토크를 한다는 거예요. 뭐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안 읽어봤어요.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뭐 유튜브 방송을 하는지 팟캐스트를 하는지 뭔가 하고 있겠죠. 근데 둘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웃기지가 않느냐. 안철수 이러고 있으면 웃어서 진행을 못할 것 같아. 아, 원래 이 사람 얼굴 보고 뭐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그건 너무 코믹하다는 거죠. 일반인도 아니고 정치인이 말이야. 서로 얼굴 쳐다보라고. 한 명 메뚜기 같이 생겼고, 한 명은 너뼈대해가지고 뭐냐고. 어휴. 하여간, 누가 더 영삼한가. 영삼하다는 말 요즘 사람들 잘 모르는데, 옛날에 그 영삼 시절에 많이 썼죠. 서로 영삼하기 대결을 하고 있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엘리트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전체의 평균 IQ는 95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한국인보다 한참 떨어져. 한국인이 105인가 107인가 막 이런데 저 아래에 있어요. 근데 뉴욕의 평균 IQ는 120, 120입니다. 텍사스의 평균 IQ는 85예요. 그러니까 미국 평균은 진행이 떨어지는데 LA나 뉴욕은 천재들만 모여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 전체는 대충 헬랄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멍거리고 낑낑거리고 강아지처럼 살아도 몇몇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들이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재들은 외국에서 수입해온 천재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지식인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진중권이나 안철수가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평균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엘리트구나. 수준 미달이야. 이 옛날 이태계나 일곡 이이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는 지식인들이 좀 뭔가 점잖았어요. 똑똑했어요. 근데 요즘 지식인들은 다 날라리죠.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는 어리도 없고, 뭐 자존심도 없고, 지조도 없고, 권조도 없고, 건성도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전이맨, 약으로 말하면 보따리 장사, 뭐 이런 거죠. 원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식인의 수준이 이렇게 계속 바닥으로 헤매는 이유가 있어. 이 산업화를 민주화를 거치면서 점점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식인들이 이렇게 수준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게 이게 구조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아 원래 그랬구나 이런 걸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이 그런 거야. 일단 이런 거예요. 좀 이제 나이 든 양반이 꼰대질을 하거든. 아,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패기도 없고, 근성도 없고, 나약하고, 도전 정신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이제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제 반박하냐면, 아니, 너희 꼰대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알맹이 다 빼먹고 쭉쟁이만 남겨놨는데, 무슨 도전 정신 타령이냐고. 지들이 다 해먹었잖아. 쭉쟁이만 남겨놓고 무슨 도전 정신, 개소리야. 이런다고. 어느 말이 맞냐. 둘 다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이들 도전 정신이 없어. 진짜예요. 3,000년 전부터 그랬어. 5,000년 전 그 유물을 파보니까 그게 요즘 젊은 것들은 나사가 빠져있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도전 정신이 없는 건 100%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때만 해도 이 엘리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트가 대접을 받았어. 뭐냐면, 길거리에 만나서 둘 중에 한 명은 덩신이고, 한 명은 머저리고, 한 명은 정신 상태가 이상하고, 한 명은 빨간 벗고 뛰어다니고, 한 명은 똥 주워 먹고, 막 이런 판이었다고.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서. 두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은 상위 군인이고, 한 명은 혹이 나 있고, 한 명은 막 부스럼이 나 있고, 막 한 놈은 맨발로 있고, 막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젯하게 폼 딱 잡고, 눈에 힘 딱 들었어. 이러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딱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면, 아, 저 사람 뭔가 있구나. 뭔가 있어 보여.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되겠군. 저 사람 내 사위 삼아야 되겠네. 막 이런 판이었다고. 그래서 요즘은 뭐, 스펙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스펙 필요 없고 그냥 눈만 똑바로 떠도 장가 갈 수 있었다고. 쉬워. 장가 가는 게 너무 쉬워. 그냥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라고. 그래서 다 한번 이러고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 일곱, 여덟 명이 다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제정신 있는 인간이 없었어요. 그 백범 김구 선생이 하는 말로는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운명이 어떻게 됐구나, 일본한테 나라가 망했구나,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한 명도 안 됐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어. 그 대부분 농민들은 뭔 일이래? 일본이 뭐 어쩐다고? 어떻게 됐어? 뭐 이러고 나라를 뺏겼다고 뺏긴 게 뭐지? 뭐 이러고 나라가 언제 있었나 이러고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했구나 하고 막 아이고 시질리아 방송대국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지. 나머지는 뭐 이러고 뭔 일이 일어났어 이러고 있었던 거지. 요즘은 다 사람들 눈에 힘이 있어요. 다 똑똑해. 그래서 역설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더 도전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모한 짓을 잘해. 그냥 야, 너 섬에 가서 새우잡이 해볼래? 그럼 내가 새우잡이 할게 하고 따라가요. 급대가리 없지. 그냥 너 술 먹고 죽어버릴래? 그럼 아, 죽을게 그러고 막 망치로 저 새끼 찍어버릴까? 그럼 찍자 하고 막 개판이었다고. 그래서 사람을 선동하기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야, 죽이자! 우르르 몰려가서 막 죽이고 막 엉망이 엉망. 그 옛날 중국의 어떤 소설에 보니까 1940년대인가 30년대 이제 청나라가 망하고 혼란기에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동네방네 사람들아 다 모여봐 이웃 마을을 털어먹자 그런 거예요. 그래 이웃 마을을 털자 하고 마을 사람 전부 막 모두이 들고 이웃 마을로 쳐들어가서 다 털어먹었어. 근데 어떤 아저씨는 훔쳐올 게 없어서 벽돌을 훔쳐왔다는 거야. 당신은 뭐 왜 벽돌을 훔쳐왔냐 그러니까 남들이 다 뭔가 훔쳐오는데 나도 하나 훔쳐와야지. 그래 벽돌을 훔쳐왔다는 거야. 그래서 벽돌 아저씨로 소문이 났어. 그 정도로 사람이 무지했어요. 개판이었어. 그냥 길거리 사람 모아놓고 야 이웃 마을 쳐들어가서 다 박살내자 죽이자 그러면 우르르 가서 죽이고 사람 죽이고 그런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6.25 때 그 많은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갈겨 죽여 그럼 다 죽여버린다고. 울람전 때도 그 잔인한 짓을 많이 했죠. 저 새끼 죽여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애를 머리를 따가지고 축구공 발로 차고 막 이런 짓을 국군이 저지른 거야.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의 수준이 이렇게 팍 높아졌다고. 나 아직도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일배충 꼴통들 아니야. 무모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은 그 때리가 없어.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엘리트 수준이 높아졌다. 그 대신 소심해졌다. 비겁해졌어. 그 자기 이성만 차리고 옛날처럼 옛날에는 돈 생기면 다 친구한테 술 사줬어. 월급을 받아서 자기 집으로 가는 놈은 의리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한 거예요. 변한 건 확실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지식인들의 수준도 점점 퇴행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 없어 하고 막 김구 선생도 아무것도 할 모르는 사람인 주제에 김구 선생 하나 하긴 배웠지 뭘 아냐고. 시골에서 그냥 서당에 가서 한문 배웠어. 그게 배운 게 전부라고. 근데 갑자기 막 동학당을 찾아가서 동학 접주가 되겠어. 18살에 꼬마 접주가 되고 막 일본 놈을 죽여서 국모의 원수를 갚겠어 하고 그냥 시골에 있는 촌놈인데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냥 서당에 다니는 촌 아저씨인데 내가 나라를 구하겠어 그러고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동지를 구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 형편이 없는 거 형편없어. 그냥 내가 왕산 허위 선생의 참모장이었어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소도둑놈이고 막 수준 이하고 머저리, 덩신, 꼴통 이런 애들이 어병한다고 들고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완전 개판이었다고. 다시 말해서 그 당시는 김구 선생 정도만 돼도 그냥 시골에서 서당 배우던 정도 지식만 있어도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그래서 요즘은 막 스펙 따고 막 해외 유학 갔다 오고 막 서울대 나와도 그냥 덩신대 해가지고 안철수처럼 막 비빌거리고 조선시대에는 반대로 시골에서 서당 정도만 다녀도 엘리트였어. 그만큼 에너지의 낙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퇴행하고 있다. 왜 그러냐.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가 죽어서 지도자가 되겠어. 내가 나라를 구하겠어. 내가 인류를 구하겠어. 내가 총대를 매겠어. 내가 목숨을 내놓겠어. 이런 사람은 노무현 외에 없어요. 노무현은 왜 그러냐. 노무현이 그 살던 그 시대, 그런 시대였어요. 인간들이 다 머저리였어. 노무현 정도 되면 막 시골에서 김해에서 노천재에서 노천재.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 내가 노무현보다 잘났지. 노무현이 뭐 아는 게 있나. 내가 배워도 더 배웠고 이러지만 그 당시만 해도 다 길거리에 걸어간 사람 대여섯 명 중에 그 대부분은 머저리였기 때문에 노무현 정도면 아, 내가 나라를 구해야 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생각 없어. 나라를 구하겠다는 우국지사 한 명도 없어. 안 구해도 되고 지식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미국만 해도 날고 긴다는 천재들이 막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잔뜩 깔려있다고 길거리에 쟤 스티브 잡스 가네 그러고 막 쟤는 우디 알렌이고 막 쟤는 빌 게이츠고 막 딱 보면 와 저 천재들이 발발발해. 그 우리나라는 보면 다 덕신들만 쭉 앉아있고 막 이러니까 안철수 막 진중권 이런 또라이들밖에 없고 막. 그래서 팩이 없다 이런 얘기 우리가 좀 이 길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정도는 찜짜 먹고 일론 머스크 정도는 갖고 놀고 손정희 정도는 부하로 버려먹고 야 손정희 너희 와서 심부름해 커피 한잔 타와 뭐 이 정도 돼야지 아 손정희 형님 이러고 막 아 일론 머스크 형님 이러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냐고. 어이구 손정희 정도는 갖고 놀아야지 배포가 없어 배포가. 하여튼 뭐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코로나19, 이번 주가 굽이다. 의사들의 반란. 이것도 이번 주가 굽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이제 서울이 100명을 안 넘었어요. 근데 일요일 효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봐야 하는데 내일 모레 3일 연속 100명 이하로 서울 확진자가 나오면 목요일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 3단계로 높여서 막 전 국민의 이 발을 묶으면 안 되고 집중 감시 구역을 정해서 집중 감시를 해야 돼요. 좀 박물관 이런 데는 오히려 안전해요. 야구장도 안전해. 지금 위험한 게 그 교회도 있지만 그 뭐야 파티 벌이는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파티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클럽 뭐 이런 데가 문제지. 사람이 밀집해서 모여서 노닥거리는 데가 문제지. 이 덜 움직이는 데는 괜찮아요.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의사들이 또 사고를 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구조는 엘리트주의인데, 엘리트주의라는 것은 엘리트한테 나를 갖다 바쳐야 된다. 이 얘기 아니고, 엘리트를 조져야 된다는 그런 주의예요. 엘리트를 양성하고, 발굴하고, 키우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자근자근 발발해야 돼요. 엘리트한테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엘리트한테 권력을 줘야 되지만, 동시에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엘리트들,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이게 보수 꼴통 짓이야. 멍청한 거지. 그 의사들이 막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그 사람 문재인 찍었냐 안 찍었잖아. 의사들이 문재인 찍었다면 왜 최대집이냐고. 최대집이 나댄다는 것은 의사들은 문재인을 안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사들은 누구를 찍었을까? 이명박근혜를 찍었지. 최대집한테 물어보자고 당신 누구 찍었어? 이명박근혜 찍었다 그럴 거 아니야. 이명박근혜한테 가서 의사 처우 뭐 어렸을까 올려달라 그러지. 왜 문재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찍지도 않았고 자기가 찍어놓고 할 말이 있는 거야. 찍어 표를 주지도 않았고 뭐 그 소리 치냐고. 물론 이제 의사들 중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도 되죠. 그래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극소수다. 그 사람이 다수라면 어떻게 최대집이가 나대겠냐고. 지들 표도 안 줘놓고 큰 소리 치고. 정권 바뀌면 이야기하라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의사 500명 정도는 모가지 날린다는 각오를 하고 한판 붙어버린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 말고도 야 의사들 너희들 그냥 붙어봐. 의사 이겨라 의사 이겨라 의사 이기면 나도 한번 해야지 하고 우리는 뒤에 줄을 서 있어요. 저 뒤에 20명이 줄을 서 있다고. 그래서 의사 말고도 그런 식으로 이 정권을 만만하게 보고 기어 오르내는 검사 뭐 판사 뭐 늘렸어요. 사자 붙은 것들이 잔뜩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의사부터 박살을 내서 기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찍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문재인한테 표를 안 줬어. 그 얘기야. 그래서 이런 전투는 원래 서로가 진을 다 빼야 돼요. 유교도 그렇잖아요. 유교도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져서 끝난 거예요. 휴전 협상을 3년 끌었어. 왜 그러냐. 아, 힘이 팔팔에 살아있다, 이게지. 완전히 힘을 빼놔야 된다. 서로 완전히 녹초가 됐어. 이 상태까지 가야 이제 뭔가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 전은 다 가짜야. 그래서 의사 말고도 뒤에서 잘 되면 우리도 한번 밥 숟가락 들이밀어야 되겠다 하는 또라이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임에서 만만하게 밀리면 안 돼요. 어려숙가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고 일단 의사를 늘리는 게 맞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해보고 시행착오는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지 시행착오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미리 그것을 구덕이 무서워서 된장을 난당하겠다는 것은 멍청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 불만 있으면 이명박근혜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 지들 찍어준 지들 정권에서 잘했어야지. 좋은 질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의사들을 길을 꺾어놓는 조치를 한번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협상을 하더라도 진을 빼놓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협상하면 절대 좋은 카드가 안 나옵니다. 일단 최대집이 날려놓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곡지는 구조론은 엘리트주의다. 최근에 이제 엘리트들이 반란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엘리트가 반란군이었어요. 그래서 엘리트를 잘 컨트롤하는 나라는 흥하고 엘리트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조적으로 이제 해야지 그냥 인위적으로 막 억지로 엘리트를 양성한다고 막 뭐야 일본의 그 마스시다 정경숙을 모방해서 그 강원도 뭐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민사고 출신 중에 제대로 된 정치인 나온 적 있냐고. 민사고 만들어진 지 언젠데 지금쯤이면 민사고 출신 대통령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스시다 정경숙이 왜 있냐고. 그 엘리트를 키우려고 만들었어. 그럼 엘리트 나와야지. 그 민사고 엘리트 어디 갔냐고. 다 미국 갔어? 그 민사고를 만든 목적이 뭐냐고. 민족사관 뭐 어쩐다며. 근데 민족 어디 갔어? 억지로 엘리트가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트를 키워야 되는데 그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다. 그 구조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공자는 엘리트주의자인데 조선왕조 500년이 엘리트주의 실험장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엘리트가 집권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진짜 엘리트냐? 아니죠. 말이 그런 거지. 조선왕조가 어쨌든 엘리트주의를 실험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인류 문명에 기여한 사건인 거예요. 그거는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산림이라는 게 산림. 산림이 뭐냐면, 그 송시열처럼 초에 묻혀있는 선비 중에 인격이 높은, 덕망이 높은 민중의 지지를 받는 훌륭한 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야에 묻힌 그 안철수 같은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면 그 다 그 당이지. 그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 초야에 묻힌 살림들 중에 훌륭한 엘리트가 제대로 엘리트 역할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100% 가짜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왜냐, 진정한 인재는 더 당파 싸움하는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얘들은 엘리트가 아니야. 쓰레기야. 진짜 엘리트는 초야에 있는 선비지.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 미통당 엘리트 없어. 민주당 엘리트 없어. 정의당 없어. 진당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안철수당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이런 멍청한 생각이 항상 우리를 지배한 거예요. 진정한 엘리트는 초에 숨어있고 그런 사람은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다. 개스코라, 문국현 뭐 이런 식으로 정주영 이런 식으로 트럼프 이런 식으로 여불빼기로 얼떨뉴스가 이제 내가 바로 이 초에 숨은 진정한 엘리트야. 100% 거짓말입니다. 역사상 그런 식으로 엘리트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엘리트는 무조건 검증을 거쳐야 돼요. 초에 숨은 선비, 뭐 삼국지로 말하면 이제 공룡 이런 사람인데 그 외에도 몇 명 있죠. 전부 사쿠라예요. 유비처럼 단련돼야 돼. 조조가 차라리 낫지. 온갖 전쟁이 다 뛰어들어서 실전을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엘리트주의 인간들이에요. 원래 한국인들 엘리트주의야. 그래서 말로는 뭐 민중타령, 민초타령, 노동자, 농민 어쩌고 다 개소리고 속보는 헛소리고 립서비스죠. 대중들에게 야구하는 거고. 물론 이제 대중들에게서 진정한 엘리트가 나오니까 그런 말이 필요한 건 맞는데 너희들도 엘리트 그룹에 끼워줄 테니까 표를 내놔 뭐 이런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가짜 엘리트를 속과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트가 시험쳐서 된다는 건 진짜 멍청한 생각이에요. 엘리트는 시험쳐서 되는 게 아니고 당파 싸움으로 되는 거예요. 엘리트는 투쟁의 끝에 만들어지는 거지 과거 시험쳐서 합격하면 엘리트다. 그 100% 개소리입니다. 초에 묻힌 은자 이건 100% 개소리고 과거 시험쳐서 나온 엘리트도 100% 개소리고 오로지 당파 싸움 끝에 살아남은 엘리트가 진짜 엘리트라는 거죠.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쓰레기들은 속가지고 이제 조금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 괜찮은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검증돼야 된다. 근데 공산주의나 북한은 그런 엘리트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도 이 공무원들은 거의 사쿠라로 보면 되고 이재용도 가짜 엘리트고 스티브 잡스는 진짜 엘리트다. 일론 머스크도 진짜 엘리트다. 그렇게 봐야 돼요. 대학 교수들 다 가짜야. 특히 우리나라 교수는 전부 가짜로 보면 되는 게 우리나라 학문이 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외국에 수입하는 거예요. 수입상이지. 수입상이 어떻게 엘리트일 수 있겠냐고. 자기 머릿속에서 사상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엘리트를 이야기하면 전형적으로 십상시의 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십상시를 어점으로 보면 뭐 대시들, 그 사람들이 무슨 엘리트인가 하면 그 당시에 엘리트였어요. 황관들이 실제로 국정을 다 이끌었고 지식인들이고 황제를 보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엘리트인데 엘리트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고를 쳐요. 100% 그렇게 돼.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100% 타락합니다. 이 역사에 수도 없이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한경호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단체는 그나마 낫지 않은 게 천만에 똑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엘리트를 양성하고 엘리트를 검증하고 경쟁시키고 단련되고 속관해야 돼요. 시험 쳐서 엘리트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시험 제도는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용도로 사용해야지 시험 쳐서 합격하면 적격자 100%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시험은 그 이상한 사람을 탈락시키는 수단, 변이제 이런 인간들을 걸러내는 수단으로 삼아야지 시험 암기왕들이 엘리트일 확률은 없습니다. 암기왕은 대부분 정신이상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기억력만 비상하다면 뭔가 뇌가 어디 고장났다는 증거죠. 암기왕은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고. 결국 이 진중권 같은 인간들의 문제는 엘리트와 대중이 등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가 타락하게 된다고. 김어준이 소중한 이유는 엘리트와 대중을 이 등을 돌리지 않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엘리트와 대중은 물고기와 물의 관계, 바닷물과 물고기의 관계,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역사는 결국 엘리트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트가 우리나라 엘리트의 문제는 서울대 합격하면 그날부터 이제 팔짱 폈어. 이제 마누라가 15개 가져오길 기다리면 돼. 그때부터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여성은 어떻게 하면 일단 삼성맨만 잡으면 돼. 일단 삼성에 취업해서 삼성맨을 하고 장가를 결혼을 한 다음에 살림하면 돼. 그만 쉬워. 인생이 너무 쉽잖아. 남자는 그냥 서울대만 합격하면 인생 끝. 여자는 삼성맨만 잡으면 인생 끝.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 나라 망해요.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만 들어가면 된다. 서울대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딱 한 번 이제 무슨 수를 쓰든 고비만 넘으면 팔짝 편다. 이런 구조를 깨부숴야 된다. 그게 기득권이고 지금 의사들 밖으로 싸움하는 것도 대부분 그런 구조와 관계에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경쟁을 거부하는 엘리트는 다 가짜이기 때문에 다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의사를 10%씩 자르든지 뭔가 수를 써야 됩니다. 국가의 혁명은 엘리트를 양성하고 경쟁하고 길들이는 거 검증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민사고 출신 중에 유명한 인이 김설아인데, 뭐 마켓클립 대표. 근데 아직 대통령에 출마한 건 아니죠. 그의 뭐 전범선 로카수라고 한유나 정치경제대학교 연구원. 아직 뜬 사람은 없네요. 그건 민사고가 그 설립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낸 적은 없다. 엘리트를 인위적으로 양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엘리트에 대한 모독이야. 그래서 제가 원래 초등 때 공산주의자였어요. 진짜 공산주의자 아니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초등 때 이제 반공도서를 읽으라고 선생님이 교실 뒤에다가 반공도서를 이렇게 쌓아놨어. 그래서 뭐 성공통일의 길 뭐 이런 반공 잡지도 매달 나온 잡지가 있었어요. 반공도서를 열심히 읽다 보니까 공산당이 됐는데 패턴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말은 옳은데 이상주의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마르크스가 이상은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아 공산주의는 옳은데 마르크스가 틀린 놈이야.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아 공산주의는 좋은 사상이고 마르크스가 좀 멍청한 놈이구나. 레닌은 완전히 띠란 놈이구나. 그 초등학교 때 저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 마르크스같이 멍청한 놈한테 맡겨놓으니까 이 모양이 내가 했으면 잘했었지. 내가 공산주의를 설계했으면 완벽하지. 그래서 내가 공산주의를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이제 꿈을 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산주의자였어. 근데 뭐 진지한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뭐 노동자 농민이 어떻고 이런 건 개소리고. 관념이죠. 관념 타령은 이야기할 가치도 없어. 그거 빼고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선전에서 먹는 거고. 자기 편 숫자를 늘릴 때 이제 숫자 게임 들어갔을 때 관념을 써먹는 거고 그때 뭐 노동자 농민이 어떻고 뭐 평등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본 게임 뭐냐 뭐 공산주의는 과학이에요 과학 공산주의는 과학이다 여기 제가 꽂힌 거예요 아 맞네 정치를 과학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개판이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는 과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 세계 과학자를 다 잡아다가 장충체육관에 가두나 상원핵융합을 성공시켜 가능해 그런데 왜 안 할까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 놈들이 안 하지 왜 하냐 인류가 위기에 처해야 미국이 인류의 목숨줄을 딱 잡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되었다 그럼 어느 나라도 미국 말을 안 듣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구의 목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70억 인류의 목줄을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더 오염시켜야 돼. 지구를 파괴해야 돼. 그 지구를 완전히 이제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면 제발 미국님 살려주세요. 미국이 나서면 지구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전 인류가 미국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비는 거야. 미국은 이걸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구 온난화에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지. 그래서 제가 지구 온난화 운동에 별로 냉소적으로 보는 이유가 미국이란 고양이 목에 방울을 채워야 되는데 왜 미국을 놔두고 유럽 나라들끼리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뭐 그린란드 뭐 이런 나라들, 폴란드 이런 나라들 모여가지고 백날 해봤자 될 일이 아니라고. 미국을 줘줘야 돼. 근데 미국은 즐기지. 우와 너희들은 이제 좆된 거야. 너희들은 이제 죽은 거야. 나한테 사상 빌어봐. 나만이 지구를 구할 수 있어. 내가 마음을 바꾸면 내가 알래스카를 개발하지 않으면 지구는 살아나. 내가 너희들 목에 칼을 댈 거야. 알래스카 유전 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고. 다시 말해서 지구가 온난화되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럼 지구 70억 인류가 다 죽으면 어떠냐. 미국은 살아. 인류가 다 죽어도 미국 놈들은 산다고. 왜냐면 자기는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는 로키 산맥으로 도망갈 거야. 그래서 인류를 더 위험에 빠뜨려서 인류를 더 불행 속에 빠뜨려서 인류를 거의 기진맥진하게 만들어야 인류를 탈탈 털어먹을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사들을 굴복시키려면 한 500명 모가지 날려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지구 온난화로 이제 나라 한두 개 없어지고 네덜란드 수몰되고 네덜란드 사람 미국으로 대거 이민 가고 이렇게 돼야 이제 미국인들이 으하 내가 구해주겠어. 나한테 빌어봐. 매달려봐. 이거라고. 이게 냉정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만이 공산주의만이 이 대형 프로젝트를 띄워서 인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공산주의자가 됐는데, 초등학생 때 이야기고, 그때는 이제 이 지금쯤 2020년 되면 로봇가 길거리를 막 돌아다닐 줄 알았어요. 길거리에 로봇가 쫙 깔려있고, 영어는 별 필요도 없어. 그냥 자동 번역기 나왔어. 그냥 한국말로 씹어내면 영어가 샥샥 나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 이제 자동 번역은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안 됐죠. 제 어릴 때는 한 2020년까지 갈 필요 없어. 2000년만 돼도 이미 자동 번역기 다 나와서 모든 사람이 이제 영어로 우리말로 외국인과 바로 대화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냐고. 인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 돈만 밝히는 자본주의 애들 가지고 뭐 답이 없고 공산주의를 해서 전 세계 모든 과학자를 한 대 끌어모아서 인류의 식량난 해결, 얼마나 쉬워. 근데 실제로 이 전체주의 사상이 대두된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1910년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엄청난 위기였어. 그 멜서스 트랩이라는 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살아났냐. 프리체 하부 때문이지. 이 양반이 독가스를 만들어서 인류를 많이 죽였는데 비료를 만들고 또 폭탄을 만들었어요. 질소가 비료도 되지만 폭탄도 돼. 그래서 식량 생산이 그 10배로 늘어났어. 비료를 뿌린 농과 비료를 안 뿌린 농은 식량 생산이 10배 차이, 10배 차이. 10배도 더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왜 일어나냐면 김정일이가 멍청한 놈이라서 아 비료가 없어? 그러면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지? 조선시대는 산에 풀을 베서 논에 부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자. 자, 2천만 인민들이여 산에 풀 베러 가자. 나무 다 베고 산에 풀을 키워. 그 풀을 논밭에 넣으면 되는 거야. 대기는 개코나. 될 리가 없죠. 초등학생 짓을 한 거야. 때려 죽여야 돼. 김정일이라는 인간이 엄청 멍청한 인간이에요. 그러다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이 강력한 지지, 강력한 권력, 강력한 이념, 강력한 천재, 강력한 비전 이런 게 있어야 그 인류가 살 수가 있다. 이런 사상 때문에 전체주의가 일어난 것이고 히틀러도 그 재미를 봤죠. 그래서 히틀러도 과학자를 많이 불러 모아서 별걸 다 연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맨하탄 프로젝트를 띄워서 원자폭탄을 만들었고 실제 이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예요. 허르쇼프도 이 스포트니크를 띄웠고 중국도 우리도 뭐 좀 해보자 하게 문화혁명이에요. 대약진운동. 그래서 우리도 뭔가 보여주겠어 하고 이제 각자 자기 집 뒷마당에 용광로를 만들어보자. 대실패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도 그런 짓을 하다가 대흉년이 들어서 식량난이 와서 이제 식량 수입국으로 변하고 삽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판타지가 아직은 유효한 거예요. 이게 먹혀요. 무슨 얘기냐면 한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한방이 뭐냐? 원자력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원자력 하는데 우리만 원자력 하면 짭짤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명박 정신이 있다고. 그 원자력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돈이 많이 들냐? 후쿠시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쿠시마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됐다고. 그럼 돈을 적게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 야매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전기준을 안 지키면 되잖아. 한국인들 그거 잘하잖아. 삼풍백화점 복사학, 성수대교 복사학, 한국인 주특기가 복사가 아니야. 원전을 대충 만들면 되잖아. 그럼 돈 아끼잖아. 그럼 매몰 비용, 나중에 원전 해체 비용은 그 후손들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명박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있어요. 아직 그 사람들 있다고. 그래서 독초처럼 미통당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안 된다. 태양광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돼. 그래서 제가 밀고 있는 게 수소경제다. 전기차도 이제 되지만, 전기차만 가지고는 약하고 수소경제로 가야 이게 원자탄급, 메가톤급 대형 프로젝트지. 전기차는 중국놈이 다 먹어. 우리나라한테 떨어지는 밥그릇이 많지 않다. 수소경제로 가면 밥그릇이 10배로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좌파들을 특히 그 생태운동 하는 사람들 단점이 뭐냐면, 태양광 요거 하나만 목을 메고 이 버티지 반대만 하고 출구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항상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야 되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고 양쪽으로 공격해야지. 한 방에만 공격하면 이 자충수가 되어서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을 잡든 뭘 하든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조치를 해야지. 환경운동도 하면서 동시에 수소경제도 밀어야지. 그냥 환경운동 이거 하나만 하겠어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항상 양쪽에서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할 사람은 엘리트라고. 천재들이 그런 일 하지 바보들이 하겠냐고. 그래서 천재를, 엘리트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냥 민사고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지름길 찾다가 탈이 난 거고, 이 제대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이걸 다 해야 돼요. 골고루 다 해야지 그냥 뭔가 뒷구멍으로 좋은 거 한 방 있지 않을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포기하면 안 되고, 전쟁을 잘하려면 장교단이 웃어야 되고, 국가가 잘 되려면 엘리트가 웃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엘리트가 경쟁력이 있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공계와 인문계의 대립인데, 이공계는 이런 현실에 실망하고 다 꼴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문계는 이공계를 잘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묶어놔야 돼. 이공계가 꼴통이 안 되도록 붙잡아놔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어리가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돼요. 혼자 진중권처럼 막 나대고 이러면 안 되고, 인문계를 배운 그 엘리트들이 어리를 지켜서 이공계들이 삐져가지고 삐쳐서 미통당 찍도록 최대집 따라가도록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문계 지식인들이 먼저 어리를 모여야 이공계들이 아, 쟤들 머릿속에 든 게 있구나 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따라오지. 인문계 애들이 진중권처럼 난장 쳐버리면 이공계들은 그 봐라 저 민주당 놈들 하고 다 일배충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 그 일배충 사이트에 가보면 이공계 박사들이 덜덜해. 그 멀쩡한 박사들이 거기 가서 삽질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구조론은 엘리트주의고, 엘리트에서 답을 찾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낭만주의로 뭐 노동자, 농민 이런 소리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농담이고, 진지하게 접근하면 결국 물리학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답의 해법은 물리학에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조금 더 할까요? 쉬운 구조론, 이건 어제 하던 이야기인데, 양자의 것 같은 어려운 얘기는 사실 저는 모르는 얘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간이 뭐고 물질이 뭐고 시간이 뭐냐, 존재가 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존재가 뭐지? 왜 존재하지? 존재한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이고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지 않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냐 이거죠. 즉 다시 말해서 존재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나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칩시다. 위치가 어디냐? 위치 없죠. 위치가 어디 있어?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왜 물질은 위치가 있냐고.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우리는 위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추적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원래부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물질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먼저고 존재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고, 그 존재는 에너지죠. 에너지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고, 물질의 변화가 공간이고, 그 변화가 두 개 연속되면 그게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을 두 개를 비교한 거야. 이 공간과 저 공간이 왜 틀리지? 이걸 비교한 게 시간이고, 공간은 이전 상태와 비교한 것이고, 물질은 그 이전 존재와 비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해서 이 물질, 공간, 시간 이게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0이에요, 0.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걀 세포 숫자가 몇 개일까? 한 개예요. 달걀 한 개, 타조알 이만한 게, 이만한 게 한 개 세포야. 왕세포, 왕세포. 공룡은 이만하다면 이만한 세포가 한 개 있는 거죠. 근데 병아리가 되면 이제 세포 숫자가 늘어서 한 1조 개가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세포 한 개였는데 지금은 세포가 1조 개라고. 그래서 양자 얽힘이라는 그런 특이성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처음에 세포가 한 개였는데 1조 개로 늘어도 여전히 병아리는 두 마리고 한 마리예요. 한 마리는 한 마리다. 이런 얘기고. 그렇지. 이를 계속 따라가는 게 구조론이다. 네. 이 정도로 막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화를 추적하자 뭐 이런 얘기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생명의 역사, 오늘 뉴스에 뭐 3억 3천만 년 전에 가장 오래된 척추동물 화석 발견, 이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는데 그때는 불덩어리였다고. 그때 뭔가 생명이 있었다 해도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관측될 수 없죠. 그때는 그 운석이 일체 100억 개씩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운석비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막 만들어지고 있었어. 생명이 있어도 유지될 수가 없다. 근데 놀라운 게 거의 41억 년 전부터 생명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뭐가 발견되기 시작해. 41억 년 전에 처음으로 바다가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막 걸쭉한 독가스 상태. 그러니까 목성이나 토성처럼 가스 상태에서 이제 가스가 딱 정리가 되고 비가 엄청 내려서 바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육지는 없었어. 전 세계가 다 바다였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 대륙은 좁고 바다는 넓다. 그리고 대륙보다 바다의 생산력이 더 높다. 왜냐하면 대륙이 한 데 모여 있으면 거의 사막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진화하려도 그 사막에서 어떻게 진화를 하겠냐고. 그래서 결론은 이 바다가 엄청 넓은데 그 바다에서 오지 생명체가 철분을 고정해서 이 많은 철광산을 철광석을 만들어놨고 석회암도 만들어놨고 석유도 파묻어놓은 거예요. 무지무지 그 석유가 많고 석회암도 많고 철도 많다. 지구에 철이 왜 이렇게 많냐? 다 이게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놓은 것이다. 근데 뒤늦게 이제 대륙이 등장하고 공룡이 순식간에 이제 장악해버리는데 이런 과정이 마치 잘 짜맞춘 시나리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만들어줬다. 혹은 지구는 운이 무지무지 좋다. 혹은 이 우리 지구 같은 별이 우리 은하계 거의 없다. 별로 없어요. 어떤 과학자는 만화에 여섯 개 있다 그러는데 왜 여섯 개냐고. 여섯 개라는 말은 이 오차가 너무 커서 0이 될 수도 있고 600개가 될 수도 있고 60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6000개나 6개나 큰 차이가 없어. 어차피 지구에서 가려면 너무 멀어. 다시 말해서 우리 은하계 생명이 지구 정도로 발달한 생명이 6개 있는 것이나 6000개 있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못 가. 6000개 있어도 지구가 그 도달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우리 10만 광년을 6000 등으로 나눠보라고. 부피율까지 계산해보라고. 체적을 계산해보면 확률이 거의 0이에요. 0. 어차피 6,000개든 6개든 희망이 없어요. 물론 지구보다 더 미약한 그냥 쥐나 뭐 하등 동물이 살고 있는 물고기 정도 살고 있는 행성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구 정도로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행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학자들은 연구비를 타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그 확률만 있어도 와 뭔가 있다 하고 난리 치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엄청난 대발견이다 화성에 뭐 있다 그러면 가면 개코나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100만 분의 1을 뭐든 흔적과 요만큼만 발견해도 와 대발견을 했어 과학계가 뒤집어져 막 혁명적인 발견이야 막 호들갑 떠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야 연구비를 타먹어. 과학자들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구비 타야 돼. 그래야 먹고 살지. 그래서 요만한 걸 가지고 과학자들은 막 대발견이라고 난리치는 거야. 속으면 안 돼. 희망이 없어. 그래서 과학자들은 걸피다 뭐 화성에서 생명체 찾는다 그러는데 개코나 없어요. 있다 해도 의미가 없어. 과학자들이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연구비를 탄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체가 될 가능성이 100만 분의 1만 있어도 연구비는 나온다. 그런 얘기죠. 네. 43분 정도 됐는데 좋은 질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이재명은 좀 위험한 인간 맞습니다. 위험한 인간은 맞는데 위험한 인간을 우리가 잘 컨트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으로 생각해야지 이 원천 배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김부선 얘기 많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의미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이재명 얼굴이 연애할 타입은 아니죠. 전국을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조금 유리한 상황인 게 이 기득권들이 계속 난리를 치면 막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 한 방에 조져야 되겠다. 이재명밖에 없네 이렇게 돼. 이낙연 너무 사람 좋은 사람이라서 기득권하고 타협을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이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이 의견 표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재명이 다 먹어버려요. 네. 그렇다는 얘기죠. 45분 정도 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현재 69명이 시청 중. 시청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이 방송을 안 하고 수요일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